오늘 기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표현하는 수많은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광야, 뭐 겨울,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에 언급한 이 기근이라는 단어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근, 광야, 겨울,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단어를 인생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보면 기근의 은혜인데요. 이두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볼수 있지만, 우리 복음은 늘 그렇습니다. 이 역설, 파라독스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원을 보면 이 provide라는 이 단어에서 비롯된 겁니다. pro라는 단어는 앞을 미리 내다보는 그러한 단어를 반영하고 있고, bide도 앞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서 앞을 내다보고 준비시켜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두 단어가 합성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른 누군가가 나의 삶을 앞을 내다보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치들이나 어떠한 일들을 행해줄 때이 섭리라는 단어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섭리의 렌즈가 있을 때는요, 우리는 기근을 만나도 광야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인생의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섭리의 이야기를 4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이제 4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애굽의 화려한 궁전을 비춰주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장면을 비추고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거기에 렌즈가 꺼집니다. 화려한 애굽의 그 렌즈가 꺼지고 어느 렌즈가 켜지냐면 이 기근을 피할 수 없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정에 이 렌즈가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렌즈로 이 말씀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요셉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더 넓게는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로 풀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장 41장에 보면 만약에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이 이야기가 끝나야 된다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가 단 하나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또 비춰주고 또 애굽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요셉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비춰주고 그리고 나서 렌즈가 이제 야곱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이 그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쟁취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너가 번성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크게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게 야곱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임했던 이 기근이 야곱의 집을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가정은 망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근을 대반전의 역사로 그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근심합니다. 기근을 만나고 두려워합니다. 혹여나 이 기근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 42장 말씀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야곱의 가정이 이제 헤브론에 살았는데 헤브론은 교통의 요충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이 기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듣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보고 야곱이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리고 2절에 말씀해 보니까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마련하러 가야 하는데 야곱의 자녀들 이 열 형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추기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게으르고 태만하냐? 우리가 살려면 지금 얼른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 열 명을 보내는 이 일들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왜 열 명일까요? 사실 베냐민도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여기서도 그의 두려움이 반영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요셉처럼 베냐민도 잃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섭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기근을 통하여서 그들을 결국은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42장부터 45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내가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는 이 약속을 42장부터 45장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기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 펼쳐가시는 장면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앞장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로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던 그러한 과정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근을 만나면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 길을 내 스스로 마련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셨고 그 약속으로 그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서 살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 42장의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기근을 만나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네? 그리고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20년 전에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신실하게 약속으로 인도하시고 지금은 그 과거에 꿨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이 형들이 혹여나 이 과정 가운데서 20년 동안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혹여나 내 동생 베냐민은 나처럼 혹여나 버려지지는 않았는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시험하는 내용들이 이 이후에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본문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기근 속에 감추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근 자체를 주목하면요, 우리는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그 기근 가운데서 이 모든 삶에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 자체가 선하신다는 것을 주목하는 인생들은요, 섭리의 렌즈로 이 문제를, 기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과거에 주셨던 그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결과를 주셔서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이미 선하시기 때문에 기근을 주셔도 선하신 주님이 주신 기근이기 때문에 그 기근이 선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게 임했던 이 기근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기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기근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오랜만에 20년 만에 이 재회를 통하여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이 기근을 통하여, 이 기근을 매개로 삼아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칠 건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참 작가 중에 한 분이 이지선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24살에 원치 않는 그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매번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은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당했다라고 표현하니까 자기를 피해자로 자꾸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고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진 수많은 기근의 문제, 광야의 문제, 겨울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기회로 작동되는, 내가 살게 되는, 회복되는 기회로 작동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